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남북한의 서로를 겨냥한 위협 수위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 날을 맞아 북한의 핵에 대한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고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 윤 대통령을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 개념은 종결된 문제라고 주장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무책임하다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자민당 총재가 제102대 일본 총리로 취임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연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한국 국군의 날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의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윤 대통령의 연설 들어보시죠.
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 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한국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 시내에서 국군의 날 시가 행진을 했는데요. 윤 기자,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예, 그 잘 아시는 대로 현재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남북한 간의 긴장이 크게 고조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이 국군의 날 맞아서 시가 행진을 하고 또 무력 시위를 했다는 것은 대북 억지력을 과시해서 국민에게 안도감을 주고 또 북한에는 경고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한국 정부 당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국방부의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이 국방부 대변인은 시가 행진의 의미에 대해서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대북 억지력을 과시하며 또 이 방산 수출과 이 시가 행진이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 대규모 행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국군의 위용을 보고 장병들에게 성원과 격려를 보내면 그것이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이 있다 이런 설명이고요. 또 행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장비 또는 군 병력의 모습을 과시함으로써 대북 억지력도 제공한다 이렇게 국방부 대변인은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수적인 효과로 이 국군의 날 행사에는 이 100여 개 나라에서 무관이나 이 국방 관련 수뇌부가 참석을 하는데 이때 국군이 보유한 여러 전투 시스템이나 무기 체계를 보면서 추가로 방산 수출과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병식이나 이 시가 행진은 이미 첨예한 대립 상태에 있는 남북한 간의 긴장 수위를 더욱 높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번 국군의 날 행사에서는 한국의 다양한 전략 무기가 선을 보였는데요. 최 기자, 특별히 주목을 받은 무기가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이번 국군의 날 행사에는 그 전투기, 미사일, 탱크처럼 약 30가지 이상의 그 무기가 선보였는데요. 역시 그 가장 눈길을 끈 것은 현무5, 현무5 미사일이었습니다. 현무5는 그 괴물 미사일이다 이런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이 미사일은 특히 그 탄두 중량이 8톤이나 되랍니다. 이것은 그 전 세계 미사일 중에서 탄두 중량이 아마 가장 무거운 그런 중량인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 미사일이 반통 능력이 뛰어난 그런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지대지 미사일인데요. 이것이 발사돼서 그 지상에 닿으면 바로 터지는 것이 아니라 100m 이상 그 지하를 뚫고 들어가서 터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적인 미사일은 그 TV에서 보듯이 지상에 떨어지면 바로 폭발해 버리죠. 그러나 이 미사일은 그런 것이 아니고 지하로 100m 이상 관통에 들어가서 폭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에 만일 그 전쟁이 벌어지면 한국은 이 현무5, 현무5 미사일 수십 발로 지하에 있는 북한 지휘부 벙커나 북한 핵시설을 파괴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지하에 있는 그 벙커를 파괴할 벙커버스터라는 무기를 갖고 있긴 합니다만은 미국의 그 벙커버스터보다 한국이 개발한 현무5, 현무5 미사일이 훨씬 더 강력하다 이렇게 그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고요. 한 가지 이제 덧붙일 것은 현무5는 그 탄도 중량이 아까 제가 8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탄도 중량을 줄이면은 사거리가 상당히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 미사일은 그 탄도가 무겁기 때문에 보통 그 사거리가 300에서 한 600km 정도 된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만일 탄도를 1톤 이하로 줄이게 될 경우 사거리는 거의 한 3000km급으로 그러니까 중거리 미사일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 정권은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핵무기가 북한 정권에 오히려 짐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이거는 미국이나 이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지적해온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북한은 이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으면서 극도로 제한된 재원을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등 무기 개발에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오랫동안 그렇게 분석돼 왔고요. 게다가 이 불법적인 북한의 이런 그 대량 살상 무기 개발로 유엔 등 국제사회로부터 다양한 제재의 직면에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이제 외교적 경제적인 고립도 굉장히 심해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이 북한 정권에는 굉장히 짐이 되고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이 정상 국가로 나아가면은 경제 발전 등에 말하자면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정책을 천명해 왔는데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취임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북한의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고요. 이명박 대통령 정부도 이제 비핵 개방 3000이라는 것을 대북 정책의 기본으로 제시하지 않았었습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을 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10년 안에 북한 주민의 소득이 연간 3,000달러에 이르도록 돕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윤 대통령은 이번에 핵무기가 북한 정권에 오히려 짐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날 또 한국 군 전략사령부가 창설이 됐는데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날 그 한국은 국군의 날을 기해 일일 그 전략사령부 창설을 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전략사령부는 한마디로 북한의 그 핵이나 미사일 공격 같은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군이 새로 만든 사령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그 전략무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현무 탄도미사일 그리고 스텔스 전투기 또 3,000톤급 잠수함 등 한국군이 가진 그 전략 자산을 그 통합 지휘하게 되고요. 또 한국은 이미 만들어 놓은 킬체인 또 미사일 방어 체계 대량 응직 보봉 체계 이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삼축 체계라고 부르는데요. 새로 만들어진 그 전략 사령부가 이 같은 삼축 체계를 총괄하게 됩니다. 또 미국은 그 한국 또 아시아의 그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략 사령부를 이미 꾸려놓고 있는데요. 미국의 전략사령부와 협의해서 한국의 안보, 방위 문제를 논의하는 것도 이 전략사령부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한국이 자체적으로 전략무기를 동원해서 통합주의한다, 이것을 막는다, 이것의 주임무가 바로 전략사령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국군의 날 연설에 대해 강하게 비난을 했고요.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담화를 내놓고 윤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했습니다.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예, 이 전문가들은 실제로 이례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례적인 북한 당국의 그 반응은 암만 해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이 북한 정권의 종말을 언급한 데 대한 반감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 아시는 대로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이 북한 정권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북한 정권의 종말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제 대통령이 직접 강하게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인데요. 이런 점에서 이제 북한의 정권의 최고 지도자와 핵심 실세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김 위원장과 김 부부장의 메시지가 공통적으로 이제 북한의 핵 보유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핵 보유라는 점을 이런 것들은 이제 11월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협상이 제기될 경우에 대비해서 미국의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성격이 있다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이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윤석열 괴뢰로 지칭하면서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비난을 했거든요.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 2일 날 그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윤석열 괴뢰 또 뭐 온전치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북한 그 수뇌부가 그 윤 대통령의 그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은 2022년 그 7월 이후 그 2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윤 대통령이 바로 국군의 날 행사에서 북한의 공격이 있을 경우에 정권 종말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강력한 경고를 했기 때문에 북한 수뇌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일종의 반발하는 그런 의식을 보이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 대통령을 비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그 북한 내부를 의식했을 수 있습니다. 북한군의 그 간부 또 장성들은 한국 TV나 라디오를 대부분 듣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일반 주민들도 KBS 등을 통해서 그 한국의 소식, 라디오 이런 것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국군의 날 보도를 보면서 아마 그 한국군이 새로 갖춘 그 최첨단 무기, 장비 이런 위력들을 아마 북한군 장성들 또 북한의 그 일반 주민들이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그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이 같은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 나만이 없는 핵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을 그 일종의 과시라면서 한국에 대해서 반발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 보유국임을 주장하면서 핵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의 무력 시위는 절망스러운 처사라고 비꼬았습니다. 자신들은 핵 보유국인 반면 한국은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사실 우리가 핵무기를 비대칭적 무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 어떤 의미냐 하면 재래식 무기와는 이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그 가공할 만한 폭발력,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핵무기일지라도 재래식 폭탄과 그 폭발력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고요. 그 핵무기 하나가 큰 것이 터질 경우에는 도시 하나를 통째로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핵무기가 특히나 가공할 만한 것은 이것은 재래식 무기와는 달리 그 방사능의 피해가 몇 세대에 걸쳐서 그 지속되는 그런 영향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술핵은 물론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핵무기는 대체로 재래식 무기에 비할 바가 아니고 바로 이런 점에서 과거에 일부 이제 중소 국가들이 핵무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체제 존속을 보장받으려 한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 그 윤 대통령이 재래식 무기와 핵 보유 국가를 비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윤 대통령의 이번 국군의 날 발언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미국과 한국 동맹의 대응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 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러시아와 함께 세계 최강의 핵무기 아니겠습니까? 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미국의 말하자면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핵 우산 지원은 그 규모에 있어서 사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핵무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나 한국 정부는 미국과 한국이 이제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동맹에서 핵동맹으로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점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가 한국에 제공되고 있고요. 이것은 사실 북한의 핵무기를 뛰어넘는 그런 우위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남북관계는 이처럼 무력시위와 오물풍선 부양 그리고 최고위급 차원에서의 강한 레토릭으로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대화가 필요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제가 자료를 네. 찾아보니까 남북 간의 그 마지막 그 남북 대화가 있었던 것이 2018년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에는 지난 한 6년간 아무런 대화가 없는 상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물론 그 남북 간의 대화가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6년간 지속된 적은 이번이 그 최장 기간이기 때문에 그 대화를 속히 재개해야 된다 이렇게 하자는 입장이고요. 한국은 계속 그 이번뿐만이 아니라 앞서 그 전임 그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계속 남북 대화를 갖자 이런 입장이고요. 이어서 그 윤석열 정부도 여러 차례 그 남북 대화를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 8월에는 북한의 그 수해가 발생을 하자 수해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 적십자를 통해서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거부를 했고요. 또 북한은 또 한국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북한이 이산가족만 응해 나오면은 북한의 그 식량을 지원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항상 침묵으로 이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 북한이 문제가 있으면은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불만인지 입장을 밝히고 대화에 나와서 긴장을 낮춰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 지금 밝히고 있는데 북한이 지금 6년째 이 같은 그 한국의 그 대화 제의에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한국의 국군의 날 이튿날인 2일 또다시 쓰레기 풍선을 날려 보냈는데요. 이제는 대북 전단과 무관하게 보내는 게 아닌가요?
한국 당국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북한이 그 쓰레기 풍선을 보낸 것은 그 시작은 한국에서 북한으로 날려보내는 대북 전단 아니었습니까? 아, 네. 대북 전단에 대응해서 쓰레기 풍선을 날렸지만은 어느 시점인가부터는 사실 한국 내 대북 전단과는 좀 무관하게 쓰레기 풍선을 보내고 있다는 그런 한국 통일부의 평가가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어떤 의도로 이런 것을 하고 있느냐, 한국 내부의 여러 가지 말하자면 혼란을 염두에 둔 그런 행위가 아닌가 이 분석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 북한은 2일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는데 그 다음 날인 3일에는 또 한국의 5개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을 날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사실 단순히 대북 전단뿐만이 아니라 그 휴전선 인근에서 한국군의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계속 겹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북한 간에 이제 굉장히 긴장의 수위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과 관련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 27일 러시아 외무부 웹사이트를 통해 러시아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에 맞서 북한과 함께 할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는 종결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기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뜻인가요?
예, 사실 문맥으로 보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북한 네. 비핵화가 종결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 북한의 핵 보유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이제 사실상 말씀하신 비핵화를 포기하고 핵 보유국의 지위를 북한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러시아 정부는 북한 비핵화는 더는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미국과 한국이 지금 확장 억제 말하자면 입장을 계속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한반도의 이제 핵 문제가 이 지금 북한의 핵 비핵화뿐만 아니라 항상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확장 억제라고 하는 것을 이 남한 내 핵의 존재로 그 해석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비핵화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이 러시아의 이런 입장 전환은 급격한 것은 아니고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돼 왔습니다. 그 시점은 결정적으로는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이후에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국들과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선 이후에 이런 입장 전환이 두드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오랫동안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했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도 찬성했었는데요. 최 기자,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왜 입장을 바꾼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러시아는 그 북한 비핵화 또 대북 제재는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부유가 여러 번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북한은 그 지난해 7월부터 그 러시아에 그 포탄을 무려 560만 발 이상 또 수십 발의 미사일을 제공하고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올 6월에 평양을 방문해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입장을 바꾼 이유는 그 간단하고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그 러시아로서는 가장 큰 자기네들이 달성해야 되는 목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특히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제공하는 그 포탄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북한 비핵화 이런 것은 입장을 바꿔서 지금으로서는 러시아로서는 북한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입장을 바꿨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라브로프 장관의 발언을 강하게 반박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아닙니까?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은 NPT 체제, 그러니까 핵 비확산, 핵 확산 금지 조약이죠. 이 체제가 사실 그 안보리 상임이사국 다섯 개 나라들의 주도로 지금 확립된 것이고요. 러시아는 그 중에 또 한 중요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최대 핵 보유국이고요. 이런 러시아가 그 북한의 비핵화라는 개념을 사실상 종결된 문제로 보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외무부가 밝히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러시아 라브로프 장관의 언급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NPT 체제 창설 주도국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스스로 저버린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다, 이렇게 한국 정부는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9일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난하는 담화를 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번 담화의 그 배경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크라이나의 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24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 참석을 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러시아가 무기 거래로 북한과 이란을 공범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수뇌부가 아마 이것을 본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여정 그 북한 부부장이 29일 담화를 내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많은 무기와 탄약을 들이민 것은 미국과 서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과 서방이야말로 특등 공범국이다, 이렇게 그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북한이 계속 내세우고 있는 그 주장 중에 하나인데요. 북한 당국이 뭔가 좀 그 착각,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그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주장은 북한이 그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거나 미국이나 서방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한 거나 똑같이 무기를 제공한 거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불법 공격한 침략국이고 우크라이나는 이 같은 침략에 맞서 싸우는 방어하는 피해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그 성격에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이 같은 주장은 별다른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유엔 주재 북한 대사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성 대사는 30일 연설에서 북한이 핵을 보유한 이유는 미국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연설 내용 들어보시죠.
지난 세기부터 조선반도에 핵무기를 반입하고 세기를 넘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핵 위협을 가해온 것이 과연 누구입니까? 오늘날 주권국가의 정권 종말에 대해 소슴없이 제창하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한 핵 선제 사용을 국책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과연 누구입니까?
미국이 자신들을 위협해 핵을 개발했다는 주장인데 윤 기자, 이게 설득력이 있는 얘기인가요?
예, 사실 김성 대사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이 북한 정부가 자신들의 핵 개발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주장해온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북한은 자신들의 핵 개발이 체제 생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북한은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낙후했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 재래식 군비를 위한 투자는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뒤져 있습니다. 결국은 재래식 군사력에서 상당한 열세에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적은 비용을 들여서 이런 열세를 만회하고 이를 통해서 체제의 생존을 담보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것이 이제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북한의 핵 개발 목적이고 배경입니다. 체제 생존이고 또 그 일당 독재 체제, 김정은 세습 체제를, 김시일과 세습 체제를 그 정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목표가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 북한은 2018년에 김정은 위원장과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020년에 그 미북 정상회담에서 체제 안전 보장을 요구하고 이것을 합의문에 그 말하자면 포함시켰습니다. 당시에 2018년 6월에 미북 간의 첫 정상회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의 공동성명을 보면 그 전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안전 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그의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제 안전 보장 요구는 북한이 말하자면 핵무기를 개발한 굉장히 중요한 이유다. 이렇게 국제사회가 보고 있는 겁니다.
김성 대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네, 미 국무부는 김성 그 대사의 발언 직후에 북한의 그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는 국제안보와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다 이렇게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한국은 이날 그 김상진 유엔 주재 차석 대사가 김성 북한 대사의 그 발언 이후에 발언권을 얻어서 그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상진 유엔 주재 차석 대사는 문제의 핵심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 선제 공격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한은 원인과 결과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갈등 문제가 생긴 것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개발 그리고 한국을 핵이나 미사일로 선제 공격하겠다고 북한의 위협에 따른 것이지 미국과 한국이 먼저 문제를 초래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한국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김성 대사의 발언으로 미뤄볼 때 북한이 앞으로 비핵화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그 북한은 잘 아시는 대로 이 핵 보유국의 지위를 헌법에 아예 명문화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성 대사의 발언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은 그 협상 자체가 성사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 있고요. 또 만약에 열린다고 해도 이 회담 협상이 성사된다고 해도 북한이 요구할 반대급부가 이전과는 그야말로 크게 다를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아예 외면하고 거부할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것이 사실 그 트럼프 전 대통령 때 그 미국 간이 비핵화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도 북한은 이미 비핵화 관련한 협상은 말도 꺼내지 말라라고 하면서 말하자면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이제 그 체제 정상화, 말하자면 체제 생존을 보장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이 핵 문제에 부담을 떨지 않으면 사실상 안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 특히 미국이 북한의 핵 포기의 대가로 어떤 것을 제시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핵 협상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은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미국의 네. 공식적인 입장은 법적으로 북한을 절대로 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법적 차원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핵확산 금지 조약 그러니까 NPT 조약상의 그 핵 보유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딱 5개 국가만이 공식적인 그 핵 보유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정치적 차원의 또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모두 그 사실상의 핵보유국이긴 하지만 법적인 NPT 조약상의 그 핵보유국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들 그 인도 파키스탄 나라들은 처음부터 NPT 체제에 참여를 안 했던 그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NPT 체제에 참여를 했다가 이것을 탈퇴하고 핵을 개발한 굉장히 특이한 그런 거기 때문에 북한이 네. 앞으로 그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을지 그리고 이것이 사실상의 또 핵보유국으로 남을지 어떻게 될지는 상당한 그 불확실성에 쌓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에서 새 총리가 취임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가 1일 새 총리로 선출됐는데요. 이시바 총리는 오는 10일 라오스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 기자, 한일 관계가 잘 풀릴까요?
예, 사실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요인이나 이유는 거의 없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한일 관계는 사실 이제 그 과거사 문제를 상당 부분 헤쳐넘고 이제 미국과 세 나라가 미한일 세 나라가 공조하고 협력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그 신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그 첫 국회 연설에서 4일 날 그 취임 후 첫 국회 연설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일 간의 긴밀한 협력이 두 나라의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앞서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쌓은 신뢰관계를 또 굉장히 중시하고 이 토대 위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견고하고 폭넓게 지속해 나가겠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한일 관계는 이시바 새 총리 체제에서도 굉장히 순조롭게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시바 총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서 도쿄와 평양에 일본 연락사무소를 두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시바 총리 정부에서 일본, 북한 관계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게 될까요?
예, 사실 이것은 이제 시간을 갖고 두고 봐야 될 사안이고요. 왜냐하면 사실 이시바 총리가 아니더라도 그 역대 일본 총리들은 일본인 납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두고 때로는 물밑 협상 또는 이 공개적인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굉장히 부심해 왔습니다. 이 네. 문제는 이제 이것이 상대가 있는 사안이고요. 또 일본 정부가 얼마만큼 강하게 추진하느냐 이것도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에 관련이 있는데요. 이시바 총리의 그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한 입장에서 좀 주목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도쿄와 평양에 일본 연락사무소를 두겠다 이렇게 말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시바 총리가 이 납치자 문제를 물밑 협상으로 풀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보다는 북한과 일본이 공식적인 회동을 통해서 논의를 해나가야겠고 또 이것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도쿄와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두겠다는 겁니다. 이 전임자들과는 그 해결의 접근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또 이시바 총리는 이 납치자 문제 해결을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강한 결의를 갖고 총력을 기울여 임하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총리들과는 좀 더 다른 접근 방식에 또 해결 의지도 좀 더 강력하게 밝힌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그러나 역시 현실적으로 이것이 이제 어떻게 이행이 되는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국군의 날을 맞아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소식과 함께 한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 목표를 부정한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에 유감을 표한 소식 그리고 일본에서 새 총리가 취임한 소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김영규였습니다. 뉴스포커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이 시간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지의 잔량입니다. 미국의 역사를 새로 쓰는 여성 주인공을 소개하는 히스토리 메이커 시간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여성 히스토리 메이커 주인공은 히스패닉 여성들입니다.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미국에서는 히스패닉 문화유산의 달로 기념하고 있는데요. 저희 여행시에서도 미국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여성들 가운데 히스패닉계 여성 3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누굴까요? 도성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자, 일단 히스패닉 문화유산의 달, 이게 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히스패닉 문화유산의 달. 미국에서 해마다 9월 15일부터요. 10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히스패닉계, 그러니까 남미계 미국인의 역사와 문화적 공헌을 기념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네.
1968년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처음으로 히스패닉 문화유산 주간을 선포한 것이 시작이었고요. 1988년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한 달로 그 기간을 늘려서 지금의 형태가 됐습니다.
네.
9월 15일이 그 시작하는 날인 이유는요.
네.
코스타리카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 중미 5개의 나라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멕시코의 독립기념일도 바로 그 즈음인데요. 9월 16일입니다.
네. 자, 그러면 다양한 분야의 주인공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 누굴까요? 어떤 분야에서 미국의 역사를 새로 썼을지 궁금하네요.
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주인공들은 모두 생존에 있는 인물입니다.
네.
첫 번째 주인공은요. 세계 최초의 히스패닉계 여성 우주 비행사 엘렌 오초아입니다. 1993년 4월 8일 이 엘렌 오초아는 디스커버리 우주 왕복선에 탑승해서 세계 최초 히스패닉계 여성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당시 지구의 오존층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고요. 총 아흘에간 임무를 우주에서 수행한 겁니다.
네.
그 후로도 세 번 더 우주 여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주 비행 기록이 거의 1000시간에 달하는 여성입니다.
네. 자, 세계 최초 히스패닉계 여성 우주 비행사 외에도 또 여러 기록을 세웠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존슨 우주센터의 11번째 소장이었습니다.
네.
첫 히스패닉계 소장이자 두 번째 여성 소장이었고요.
네.
이전에는 그 존슨 우주센터의 부소장 및 비행 승무원 운영 국장으로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네.
나사의 존슨 우주센터는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데요. 나사의 주요 우주비행 연구 및 훈련을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네.
미국의 인간 우주비행 프로그램의 또 핵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자, 존슨 우주센터 첫 히스패닉계 여성 소장 엘렌 오초아, 어떤 인물인지 좀 자세히 더 알아보죠. 이민 3세더라고요.
네. 그 뉴욕 역사학회 박물관과 도서관의 여성과 미국인 이야기 기록을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네.
엘렌 오초아,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멕시코에서 이민을 온 1세대가 되겠습니다. 엘렌 오초아는 어린 시절부터 책 읽기 또 수학을 아주 좋아했답니다.
네.
음악에도 관심이 많아서 악기를 배우기도 했다는데요.
네.
이런 열정이 중학교 시절에 부모의 이혼으로 힘든 시기를 견디는데 또 힘이 됐다고 합니다.
네, 미국 명문대학교잖아요. 스탠퍼드 대학교에 붙었다가 장학금까지 거절했던 일화가 있더라고요.
네, 네. 스탠퍼드 대학교에 붙고 장학생으로 입학할 수 있었지만 집에서 가까운 샌디에고 주립대학으로 진학을 한 겁니다.
네.
당시에 그 여성 엔지니어가 드물어서요. 물리학을 전공한 후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마쳤고요.
네.
이 스탠퍼드 대학과에는 인연이 있었는지 스탠퍼드에서 전기공학으로 석사,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네, 전기공학 박사 오초아. 우주비행사가 될 결심은 언제 어떻게 하게 됐을까요?
네, 1983년에 미국 여성 최초로 우주비행 기록을 세운 셀리 라이드 씨를 보고 큰 감동을 받은 후에 나도 우주비행사가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답니다.
네.
그리고 결심하고 2년 후에 처음으로 나사의 우주비행사 훈련 프로그램에 지원했지만 그때는 불합격을 했습니다.
네.
샌디아 국립연구소에서 일하면서 연구를 이어가다가 1987년 우주비행사 훈련 프로그램에 다시 지원했다가 100명 안에 들었지만 또 최종 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다음 해인 1988년에 나사의 연구 엔지니어로 입사해서 이 에임스 연구센터에서 근무하다가 1990년 우주비행사가 되려고 또 한 번 도전했고 그때 선발된 겁니다.
네.
자, 존슨 우주센터에서 훈련을 마친 오초아 박사. 1993년 디스커버리 우주 왕복선 임무에 참여하게 되면서 최초의 히스패닉계 여성 우주 비행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2007년에 존슨 센터 부소장 자리에 올랐고요. 2013년 존슨 우주센터 소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주요 성과라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초아 소장이 그 샌디아 국립연구소와 나사의 그 에임스 연구센터에서 연구 엔지니어로 근무할 때 정보 처리용 광학 시스템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네.
그때 관련한 그 세 개의 특허를 공동으로 낸 것이 주요 성과 중에 하나로 꼽히고요.
네.
그 밖에 또 여러 기술 논문 발표했습니다. 소장 임기 동안에 이 오라이언 우주선 프로젝트를 이끌었고요. 로봇 공학 분야에서도 뛰어난 전문성을 보여줬는데
네.
우주 왕복선 내 로봇팔 운용과 국제 우주 정거장 ISS 건설에 기여한 것 등 우주 탐사의 기술적 진보를 이루는데 큰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오초아 소장이 2018년에 존슨 우주센터에서 은퇴했습니다.
네.
미국 과학재단을 관리하는 국가과학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았고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위원장으로 활동했었습니다.
네. 뭐 이런 오랜 기간 경력을 쌓으면서 수상도 여러 번 했더라고요.
훈장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특히 올해는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최고의 시민훈장, 대통령 자유메달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 우주 탐사 또 STEM이라고 하죠.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이 교육 분야에서도 선구자적인 업적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뭐 짧은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지만 말 그대로 히스토리 메이커의 삶을 살았습니다.
네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인물 소개해드리죠. 이번에는 미국의 대중음악 분야에서 큰 족적을 남긴 여성이 되겠네요.
네. 이번에 소개하는 그 주인공은요.
네.
제가 누군지 말씀드리기 전에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960년대 포크 음악의 아이콘이자 정치적 사회적 활동가였던 여가수 조앤 바에즈의 노래 We Shall Overcome 듣고 계십니다.
네.
우리는 이겨낼 거야. 우리는 괜찮을 거야. 우리는 평화롭게 살 겁니다. 라는 그런 노랫말에 담겨 있는데요.
네.
이 노래는 미국의 민권운동 시기 때마다 널리 불렸습니다. 특히 1960년대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비롯한 인권운동가들이 이를 평등과 자유를 위한 저항의 상징으로 채택해서 아주 유명해진 노래인데요.
네.
그런데 조앤 바에즈가 1963년 흑인 민권운동을 위한 워싱턴 행진에서 또 이 노래를 부르면서 크게 명성을 얻었습니다.
네, 이 노래 때문에 조앤 바이즈라고 하면은 사회운동가로서 인식이 대중에게 더 각인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바이오그래피 온라인에 따르면 조앤 바이즈는 베트남 전쟁 반대, 인권, 비폭력 운동 등 여러 사회적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네.
바로 그 도구가 음악이었는데요. 음악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특히 바에즈는 미국의 민권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와 함께 미국의 민권운동에 크게 기여한 인물입니다.
네. 그런데 이 조앤 바에즈 역시 히스패닉계 미국인 여성이란 거죠.
맞습니다.
네.
아버지가 멕시코 출신 수학 교수였습니다. 1941년에 스코틀랜드 태생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중남미계 이민자 2세입니다.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어린 시절에 주로 뉴욕 브루클린에서 자랐는데요. 아버지가 이 평화주의적 신념을 지닌 인물이었다는데 퀘이커 교도로서 퀘이커 교의 비폭력, 평화, 사회적 정의를 중시하는 가치관이 이 가수 바에즈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쳤고요. 음악과 사회운동에서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가수가 된 건가요?
13살 때 미국의 포크 가수이자 사회운동가였던 피트 시거의 공연을 본 후에 음악에 관심을 두게 됐다고 하네요.
네.
그 10대 후반부터 클럽과 커피숍에서 노래를 불렀답니다. 처음에는 그 우쿨렐레, 그러니까 작은 기타 모양의 악기인데요. 이 우쿨렐레를 연주하다가 독학으로 기타를 배웠고요. 노래를 제대로 배운 적은 없지만 그 자신의 목소리를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자서전에 표현할 만큼 노래도 잘 불렀습니다.
네.
가수로서도 뛰어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1960년도에 발표한 첫 앨범 조앤바이즈라는 이름이었는데요. 이 앨범이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네.
조앤바이즈만의 그 독특한 소프라노 음색과 민요적인 해석 능력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 같은 시대 가수입니다. 밥 딜런과 연인 사이였던
그렇죠.
바이즈.
네.
이 밥 딜런의 초기 곡들을 녹음해서 또 음악 경력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네.
조앤바이즈 하면 대표 작품도 많습니다.
네, 그렇죠.
Diamonds and Rust라는 곡이 있죠. The Night They Drove Old Dixie Down 등이 흥행에 성공했고요.
네.
다양한 음악 장르를 넘나들면서 평생에 걸쳐서 발표한 앨범이 30장이 넘습니다.
네.
2017년에는 록앤롤 명예의 전당에 헌액될 만큼 미국의 대중음악에도 큰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네, 두 번째 히스토리 메이커 조앤 바이즈 소개해드렸고요. 마지막 주인공, 마지막 히스토리 메이커는 정치인입니다.
네, 역시 여러 최초의 기록을 세운 인물입니다.
네.
플로리다주 첫 중남미계 하원의원, 플로리다주 첫 중남미계 상원의원, 그리고 미 연방 하원에서도 첫 중남미계 여성의원, 의회에서 활동한 첫 쿠바계 미국인 의원입니다.
네.
자, 일리에나 로스 레티넨 의원입니다.
네.
앞서 소개해드렸던 여성들이 미국에서 태어났던 것과는 다르게 이 레티넨 의원은 쿠바계 이민 1.5세인데요.
네.
어린 시절에 쿠바에서 미국으로 이주하게 된 사연입니다.
네.
미 하원 의원의 역사와 의원들의 이력 등을 소개한 히스토리 하우스에 따르면 1952년 쿠바 아바나에서 태어난 레티넨 의원은 8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네.
1959년 피델 카스트로가 정권을 잡은 후에 공산주의 정권이 강화되는 시절에 쿠바를 떠난 건데요.
네.
올 때는 왕복 비행기표를 끊었지만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이민자로서 또 쉽지 않은 삶을 살았겠어요.
뭐 여느 이민자 가정과 비슷하게 레티넨 의원 가족도 어머니가 마이애미 해변의 호텔에서 일했고요. 아버지는 지역 세탁소에서 일하면서 생계를 꾸렸답니다.
네.
부모의 노력 덕에 로스 레티넨 의원은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 플로리다 국제대학교에서 학위를 받고요. 마이애미 대학교에서 교육 박사 학위까지 취득하면서 교육자로서의 경력을 쌓았습니다.
네.
부모님과 함께 사립 초등학교를 설립해서 교사 또 교장으로도 일했습니다.
네, 정치는 어떻게 입문하게 된 건가요?
교육자로서 부모님을 돕다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1982년에 플로리다주 하원의원이 되면서 주의회에서 최초로 히스패닉계 여성의원이라는 역사를 세웠고요. 이후에 플로리다주 상원의원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1989년에 당시 플로리다의 연방 하원의원이 사망해서 공석이 된 자리에 출마를 했고요. 첫 히스패닉계 여성이자 첫 쿠바계 미국인 연방 하원의원으로 선출되면서 역사를 새로 쓰게 됐습니다.
네, 국제 문제 특히 쿠바의 공산주의 정권에 대한 강력한 비판자로 알려진 인물 아닌가요?
예, 특히 그 인권과 민주주의 옹호에 집중했는데요.
네.
외교 문제에 대한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했고요. 쿠바의 민주화를 위한 법안 통과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2019년 30년간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은퇴하게 됩니다.
네.
은퇴 당시 레티넨 의원은 가장 어려운 도전은 단순히 선거에서 계속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서 이기는 능력이 나의 경력을 정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미국이라는 기회의 땅에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커뮤니티에 기여할 계획이라고도 얘기했었습니다.
네.
정치 개척자이자 인권운동가로서 또 후배 정치인들에게도 길을 열어준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히스토리 메이커 일리아나 로스 레티넨 의원까지 이번 주 히스토리 메이커로 꾸며드린 여행시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 사회를 위해 역사를 쓰고 있는 중남미의 여성 소개해드려봤네요.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장량이었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영어 뉴스 방송을 듣다 보면 중간중간 coming up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은 coming up을 어떤 때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watch American news shows, you might often see the TV broadcaster say something like this.
A new program is coming up after the break.
미국 방송의 뉴스 프로그램을 시청하신다면 진행자가 이렇게 말하는 걸 자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새 프로그램이 잠시 휴식 뒤에 이어집니다.
Coming up after the break, a shocking interview with a former child star.
잠시 쉬어간 뒤 전직 아역 스타의 충격적인 인터뷰가 방송됩니다.
In both examples, you heard the TV broadcasters use the phrasal verb come up.
두 예문 모두에서 진행자가 come up이라는 구동사를 사용한 것을 들으셨습니다.
Come up combines the verb come with the particle up.
Come up은 동사 come, C-O-M-E, 그리고 소사 up, U-P, 결합시킨 겁니다.
Together, these words take on an idiomatic meaning.
이 단어들이 함께 수거적 의미를 나타냅니다. Come up, 어떤 일이 곧 일어날 예정이다, 발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뉴스 예시에서 시청자들이 광고 뒤에도 채널을 고정하도록 coming up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잠시 후 어떤 것에 관한 소식이 이어집니다. coming up이라면서 관심을 붙잡아두는 거죠. coming up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The application deadline is coming up.
지원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My final exams are coming up.
제 기말고사가 다가오는 중입니다.
My exams are coming up soon.
시험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새 프로그램이 잠시 후에 이어진다. 기말고사가 다가오는 중이다. 표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A new program is coming up after the break.
My final exams are coming up.
에브리데이 잉글리쉬, VOA 매일 영어. 오늘은 어떤 일이 곧 발생할 예정이라는 표현, coming up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